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뜨겁고도 차가웠던 11월 증시의 정규장 마지막 날입니다. 서학개미의 원성을 산 한은 총재 얘기나 합병 잔칫날 해킹당한 업비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와 팬덤 미라클,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 7일 연중무휴 매일 오전 11시의 인사말은 DJ 박연미가 여러분께 건네는 가장 경제적인 인사이자 그날의 탑픽인데요. 매일 새벽 만년필로 써서 옮기는 이 편지의 다른 이름, 열정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뜨거운 마음, 영하 10도에 음악방송 줄 서서 기다리는 아이돌 팬의 심정으로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뉴스, 맥락과 의미까지 MSG 빼고 핵심만 전합니다. 이번 달에도 감사했고 12월에도 잘해봐요, 우리. 11월 28일 금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악동뮤지션 러브 러브 들으셨습니다. 0908님, 어머나, 오늘 소장님 주식장에 혼문 지키시는 것 같아요. 헌트릭스 아니고 장트릭스, 루미 연미 라임도 딱딱 맞고요 하셨는데 오늘 무슨 날인가요? 기념일인가요? 하셨는데 우리가 기념하면 기념일이지. 현미님 그렇지 않아요? 루미 연미 현미 렛츠고. 그리고 아까 재은님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전 11시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똑띠 연미 소장님, 인간미, 유머, 미모, 브레인 다 갖춘 소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힐링입니다. 일단 그런 걸로 할게요. 그리고 기분 좋으니까 순전히 칭찬해 주셔서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고요. 우리 재은님은 거의 개근상 받으셔야죠. 뭐 이 정도면은 뭐 개근계에서 지금 몇 분이 각축을 벌이고 있거든요. 맨날 오시는데 인사 안 했어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재은님 커피 한 잔 드세요.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입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사교양라디오, 고릴라 보라도 있고요.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오늘 왜 갑자기 마이클 잭슨으로 변신했느냐. 아까 유튜브에서는 막 응원단장 연미 선배 막 난리가 났는데 그냥 문득 11월이 12월보다 훨씬 깊은 계절 같은 느낌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문득 가을 결산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야, 이번 가을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우리 미라클들 많은 선물도 보내주시고 응원 메시지 주시고 요즘 점조직이 활약하고 있죠? 저한테 DM으로도 응원 메시지 진짜 많이 주시고 댓글도 막 다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 동생이 보낸 줄. 그래서 가을에 너무 감사한 마음 한번 전하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10월 11월 진짜 바빴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강의하고 방송하고 또 뉴스하고 진짜 바빴는데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12월에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도 국내외 시황 보고 꼭 알아야 하는 뉴스 일타경제 이슈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돈터뷰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큰 부자는 역사적으로 코스닥이 성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성적을 쫙 보니까 코스피는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상승률이 기대만큼 안 가네 해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편대요. 요걸 가지고 현재 900 정도 되는 코스닥 지수 1000스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요거 알아보고 잘 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언제 어떻게 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잠시 후에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강재헌 부장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장은 추수감사절 휴장이었고 유럽장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휴장하면서 글로벌 거래량이 좀 전반적으로 급감을 했고, 이로 인해 이제 이번 주 들어 랠리를 좀 펼쳤던 유럽 증시도 전일에는 이제 보합권 흐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징주로는 이제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퓨마의 주가가 18% 급등을 했고, 그 외 이제 우크라이나 협상 가능성에도 국방비 증액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대표 이제 방산업체인 라인메탈도 1%대 상승했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퓨마 주식은 왜 올랐어요?
그 M&A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조금 기대감이 반영됐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까지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뭐 속 시원하게 올라갔다고 보긴 좀 어렵고 오늘장이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음전했단 말이에요. 코스피 상승세 연말에 이어질까요?
네, 사실 국내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 오늘처럼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상승세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결국 국내 증시의 이익 전망치 상향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1월 기준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 상향 변화율을 주요국 주식시장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이제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한국 코스피의 이익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주식시장이 좀 단기 조정을 겪는 와중에 오히려 이 같은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면서 현재 이제 상장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지표인 이제 PER 지표도 현재 역사적 평균치를 좀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남아있는 일정을 살펴보면은 다음 달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가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FOMC 이후에 랠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때를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906까지 갔다가 지금 한 903 조금 내려왔는데 어쨌든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정책 기대감에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정부는 1000스닥 가자 이런 입장이에요. 요거 가능할까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연말 연초로 갈수록 코스닥을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초 이후 수익률을 좀 비교해보더라도 코스피가 66% 오를 때 코스닥은 이제 30%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정부가 이제 뭐 개인 투자자와 관련된 세제 혜택 강화, 부실기업 퇴출 요건 강화를 이제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다만 이제 장중에 또 이제 금융위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현재 시장은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감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거 외에도 통상적으로 이제 연말 연초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과 같은 성장주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 비중이 높은 2차 전지나 바이오 업종도 최근에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현 시점에서 코스닥은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환율이 보니까 여전히 146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 다 동원해도 확 눌리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환율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네, 사실 통상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좀 약세를 보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환차 손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한국 자산을 이제 팔고 나갈 유인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외국인이 조금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어제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60원대로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다만 오늘 흐름에서도 좀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이 환율의 상방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달러 환율도 이 달러랑 연동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변곡점이 저는 FOMC의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2월 중순 이후부터 주식시장이나 이제 환율도 이제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장 지수 짧게 볼까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간 차별화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이제 2.6%대 상승을 하고 있고, 특이업종으로는 이제 금리 하락 수에 정책 기대감으로 바이오가 가장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은 0.3%대 상승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465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챙깁니다. 일타경제 이슈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기자님, 우리가 네이버하고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 운영하는 이 회사가 합병한다는 소식은 꾸준히 전해드렸는데, 제일 궁금한 게 둘이 합쳤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바로 글로벌 전략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두나무의 연합이 사실 내세운 어제 가장 큰 뉴스였는데 핵심 키워드가 바로 글로벌이었습니다.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는 각각 간편결제, 인터넷 플랫폼, 가상자산에서 사실 국내 1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세 회사는 국내 시장에서의 성과에 안주하면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연 거래액이 80조 원 규모의 결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요.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력과 업비트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술과 인프라를 결합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게 이들의 판단입니다. 특히 세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네트워크 전반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두나무는 이 시장에서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게 구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네이버 생태계 서비스와 결합하면 확장성도 커지는데 이걸 쇼핑, 콘텐츠, 결제 모두의 새로운 흐름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쇼핑, 콘텐츠, 결제 정보가 네이버에 다 있고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만 탁 얹으면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요거 내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얼마나 잘 해나갈지 지켜볼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잔칫날이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합병한다고 떠들썩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네이버 주가도 올랐는데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해킹 사고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고가 어제 새벽 4시 42분 발생한 건데요. 업비트 내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자산들이 업비트가 지정하지 않은 외부 지갑 주소로 대량 이동한 것이 확인된 건데요. 이 지갑은 정상 출금 승인 내역이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이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유출 규모가 약 540억 원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 두나무가 사고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서 금액이 445억 원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좀 줄이고 싶었군요.
그렇죠. 네. 유출된 가상자산은 좀 다양하긴 하는데요. 솔라나를 비롯해 뭐 USD 코인, 랜더 토큰, 지토, 봉크 같은 총 20종류가 넘는 솔라나 생태계 토큰이 빠져나갔고요. 일단 두나무는 고객 자산에는 단 한 푼의 피해도 없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보상하겠다고 즉시 선언했고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맞춰서 준비금 670억도 확보하고 있어서 뭐 대응 여력 자체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불안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의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6년 전에도 해킹 사고가 있었고 사고 발생 직후에 일부 알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대요. 왠지 가격이 빠졌을 것 같은데 왜 등을 했을까? 이게 어떻게 되는 관계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고 이후 업비트 시장에선 평소와 좀 비교하기 어려운 급등 현상이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특히 일부 소형 알트코인의 경우 단 몇 시간 만에 70% 이상 폭등하는 등 비정상적인 가격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전형적인 가두리 펌핑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업비트가 솔라나 계열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고 모든 코인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시켰거든요. 그 결과 국내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조정해주는 차익 거래가 완전히 가로막힌 상태가 된 겁니다. 보통 알트코인 가격이 한쪽에서 오르면 다른 거래소의 물량이 즉시 들어와서 가격이 조정이 되는데 출금이 막히다 보니 이런 조정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닫힌 수조 안처럼 변해버려서 매수세가 몰릴 경우 억제 장치가 없어서 가격이 급등했던 겁니다.
한정판이 돼버리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출금이 정상화되면 가격도 다시 외부 시세에 맞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구조 가격에서 나온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기술적인 차단으로 발생한 왜곡에 가깝다라는 평가입니다.
근데 금융당국이 보기에 지금 앞으로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한다고 하고 코인 시장이 점점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비슷한 사고가 6년 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해킹이 돼버리면 이거 믿고 거래하겠어 이런 얘기 나올 만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조치 한다고 하나요?
네. 아시다시피 업비트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워낙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당국도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업비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고요. 경찰청도 이미 내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좀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내부 시스템 보안 문제 등이 좀 검증 대상인데요.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외부 공격에 의한 해킹인가는 사실 업비트가 58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이 사건은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결론이 난 바가 있는데 사실 이런 전례 때문에 이번 사건도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이 좀 조심스럽게 거론되곤 있지만 아직은 로그 분석 초기 단계라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국은 뭐 가상자산보험법상의 의무 준수 여부나 준비금 적립 뭐 이런 네. 법적 요건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거 보안에 돈 너무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만 해요. 그때 2019년에도 업비트에서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정도면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때도 11월 27일에 해킹이 됐잖아요. 그때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날짜 맞췄다. 그래서 이게 해커들이 일부러 화나라고 이렇게 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하간 보안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거 물어준다고 해도 신뢰 회복하는 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분들 너무 부러워 이런 얘기 하는데 월 300만 원이 넘는 고액 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대요. 근데 이분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월 수령액이 처음으로 318만 원을 넘는 사례가 확인이 된 건데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은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좀 완전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아, 진짜예요? 완전체 맞아요?
네. 높은 금액입니다. 네. 이 금액이 가능했던 이유는 장기 가입, 높은 소득 기반의 꾸준한 납부, 그리고 연기 연금 선택 등이 좀 결합된 결과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연기연금은 수급 시점을 최대 5년 늦추는 대신 연금액을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랜 가입 기간이 더해지면 실제 수령액이 크게 뛰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비결이 뭔지 사실 우리 알잖아요. 그쵸? 많이 내서 그래요. 오랫동안.
맞습니다.
적게 내면은 소위 용돈연금이라고 해서 에게 이걸 누구 코에 붙여 그러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리 몇만 원 내고 몇십만 원 수급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고 많이 내야 많이 받는다. 이거 단순한 진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전체 평균 수령액은 아직 68만 원 네. 맞습니까?
네. 전체 노령수급자의 월 평균이 약 67만 9천 원, 그러니까 68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 금액만 보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보다도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본질은 말씀하신 대로 가입기간 차인데요. 가입기간을 20년 이상 유지한 완전 노령연금수급자는 월 평균 112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좀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10년에서 19년에 그친 경우 평균 44만 원 수준에 머무릅니다. 국민연금이 원래 설계된 대로 얼마나 오래 꾸준히 냈는가가 노후소득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다라는 분석입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자가 늘어나면 이제 기금의 규모, 수익률 이런 것도 달라지게 될 텐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네, 국민연금 기금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0조 원을 넘었거든요. 작년 말보다 91조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7월까지의 기금운용 수익만 해도 84조 원에 달해서 이 보험료 수입 외에 투자 수익이 기금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운용 포트폴리오를 보면 해외 주식 비중이 당연히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국내 채권도 325조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이 최근 글로벌 증시 상승의 수혜를 크게 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을 세금이 아니라 투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서지현 님이 아, 그래서일까요? 매일 듣지 않으면 이 경제에 뒤처지는 찜찜함이 있어서 어제도 끝까지 못 들어서 다시 듣기 두 번이나 가뜩이나 했어요. 이렇게 집착하는 방송은 또 처음? 흐흐, 저 계속 집착해도 되죠? 끝까지 따라갈 거야! 기다려! 하셨는데 완전 되죠. 완전 가능. 우리 지현님 제가 문자로 관상을 쫙 봤더니 집착템 있으시구나. 구두 똑같은 거 색깔별로 사시고 자켓도 청바지도 품절될까 봐. 맞죠? 맞으면 동그라미 두 개 따뜻하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중국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하고 참 애증의 쌍곡선이에요. 주요 시장이기도 한데 또 경합하기도 한단 말이죠. 중국이 최근에 수출국 다변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 하고 있는 건데 이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한국은행 분석이 나온 건데요.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을 계기로 수출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 이후 올해 4월부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26%나 줄었거든요. 그런데 EU나 아세안, 아프리카 등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은 12%나 증가했습니다. 대미 수출 급감을 다른 지역 수출 증가로 사실상 상쇄한 건데요. 이 영향으로 중국의 수출 집중도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고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된 건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공급망 연계를 활용해서 수출 경례 자체를 바꾸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꽤나 영향을 받겠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도 되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략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이 완화되더라도 미중 경쟁 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은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 감소를 완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외 시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제조업이 AI 등 첨단 기술 경쟁력까지 결합할 경우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나라, 일본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경쟁 압박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이 중국의 저가, 대량 공급과 직접 경쟁하는 게 되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별 주식도 많이 사시지만 ETF 투자 정말 많이 하실 텐데 퇴직연금 투자자들의 ETF 투자 성향이 옛날하고 다르대요. 변심했어요?
맞습니다. 최근 연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정형보다 공격형 ETF를 적극적으로 담는 흐름이 뚜렷해진 건데요. 퇴직연금 계좌는 사실 규정상 개별 주식을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ETF가 사실상 주식 대체 투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미래의 셋을 분석한 결과 DC형에는 9개, IRP형엔 8개가 공격형 상품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상위 10개 중에 나온 겁니다. 이전에는 뭐 회사채나 MMF처럼 안정 성향의 상품이 상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점과 좀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주로 어디다 투자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일단 IRP 계좌에서 올해 가장 많이 순매수된 ETF는 타이거 우량회사채 액티브인데요. 이게 바로 1618억 원 규모가 들어왔습니다. 이 우량회사채와 기타 금융채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환율과 증시 변동성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서 기본적인 채권 수요를 좀 흡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상품이 DC 계좌에서도 878억 원어치 순매수되면서 일정한 안정 수요는 유지된 상황입니다. 다만 전체 비중에서는 미국 지수 ETF가 훨씬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장기 성장 기대감이 연기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은 흐름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타 경제 이슈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거 얘기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단타족 놀이터, 투기판, 하지만 진짜 인생 역전이 이뤄지기도 하는 시장. 요 세 가지가 다 코스닥을 수식하는 말인데, 아우, 내 동생이야 뭐야.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예요. 정부가 이런 코스닥을 천스닥으로 만들고 싶다고 정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체급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럴 때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메리츠 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강재현 부장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 부장님 목소리가
네.
감기?
아프진 않았는데 네. 한 달째 이렇게 좀 목에 뭐가 낀 것처럼.
아, 아픈 건데요. 네. 그래요. 우리 힘내요. 파이팅 해보도록 해요.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재현 부장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정부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코스닥을 영차 들어올리겠다고 활성화 맞습니다. 정책을 내놓는데요. 네. 내용이 뭐예요?
네, 오늘 거의 코스닥의 날이라고 할 정도로 네.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천스닥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개인 투자자와 큰 손인 연기금 자금을 코스닥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과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소득 벤처펀드 소득공제 확대를 최대 3천만 원에서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걸 5천만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투자하신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효과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연기금 3% 투자하는 요율을 네. 5%까지 늘려준다.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5%로 늘린다는 거는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연기금과 외국인의 증권 거래세 면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연기금과 외국인 보고 단타 더 많이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서 코스닥 시장을 붐업하겠다. 그다음에 특례상장 문턱을 낮추게 되면 많은 회사들이 더 상장할 수 있겠죠.
그거는 논란이 좀 있지 않았어요? 항상 특례상장은?
네. 지금 너무 그동안에 올라갔습니다. 상장에 대한 문턱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좀 낮출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부실기업의 퇴출 요건을 강화시켜서 시가총액이 150억 미만의 종목은 퇴출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200억 정도 수준의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어쨌든 어떤 업종들이 올라갈 것이냐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네.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 10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 10종목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역시나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가 베스트다. 그다음에 2차전지는 2위긴 하지만 사실 로봇 쪽이 오늘 더 강합니다.
네.
로봇 쪽이. 그래서 저는 오늘 강세인 바이오와 로봇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 업종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 두 업종이 올라가야 시가총액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네.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연기금 입장에서는 연기금이 매수를 해서 코스닥이 올라가야 그렇죠. 자기들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심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가 4천 돌파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심에는 시가총액 상위 두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몫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닥 상승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에 지금 항목별로 OX 해주신 거 보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정책 수혜로 가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해보긴 어려운 거예요?
이 정책을 실제로 했을 때는 주가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거고요.
아, 진짜요?
이거를 한 해 만에 얘기 나오면서 붐업하면서 기대감이 최고조로 오를 때가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아, 그 국내장은 꼭 그래요. 우리 마치 소풍 가기 전에 고속버스 타고 가는 동안 제일 설레다가 딱 도착하면
별거 없죠.
사실상 소풍 끝났네. 요거랑 좀 비슷하구나. 아니 그래도 어제 아로마티카가 코스닥 시장에 처음 들어왔는데 장 초반에는 보니까 한 290% 넘게 올라갔더라고요. 분위기 좋다가 어제 종가를 보니까 한 150% 수준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요런 케이스들 보면은 아유 상장해서 해볼 만한데 이런 데 늘어나지 않을까요?
내년에 IPO 예정인 기업들의 업종을 보시게 되면 엔터, AI, 교육, 핀테크, 정보통신, 광학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코스닥 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모주 받아봐야 네. 너무 푼돈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수익 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이런 기업들 특히 운용사들이 우선 배정 비율을 30%까지 늘리게 되면 여기 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크게.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장 IPO 예정 기업들도 흐름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사실 뭐 교육이나 엔터 같이 비성장 쪽 이런 거 말고 뭐 AI나 정보통신, 광학 이런 쪽 종목들이 좀 더 퍼포먼스가 강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우리 그 부장님 목소리가 아프신 것 같다고 정민님, 미경님 외 여러분께서 안부 인사 전해주셨는데 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소리를 맑게 내려고 병원 다니시고 노력하신대요. 우리 그래서 이게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요즘에 시장을 누르고 있는 몇 가지 요인 중에 지난주까지 인공지능 거품론이 있었다면 네. 사실 기저에 낮게 깔려있는 건 우리 환율 걱정이잖아요.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환율이 좀처럼 그렇게 확 꺾이는 것 같진 않아서 이거 환율 걱정 우리 언제쯤 걷어낼 수 있을 걸로 보는지 네. 증시에서는 요것 때문에 얼마나 눌린다고 보는지 현장 분위기 어때요?
환율은 계속 고환율이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480원 가까이 가고 이러지는 않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1500원 돌파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한다면 네. 상황은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니, 사실 시중에서 개인이 달러를 살 때는 그 네. 출국하는 출국장에서 사고 그럼 이미 1500원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환율적인 측면에서 달러를 사는 가장 큰 이유가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잡아보겠다는 얘기가 슬슬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말씀드리면 사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외 주식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되면 원금을 20% 잃게 되고 해외 주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수익의 20% 잃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해외 주식하는 게 낫다.
그런 말 있었잖아요. 미국장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고 한국에 투자하면 원금을 낸다.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이게 만약에 해외 주식 과세 비율을 줄이게 되면 늘리게 되면 지금 현재 20% 있는데 이거를 뭐 30% 늘린다라고 한다면 네. 분명히 환율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거고 국장에 있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묶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신규 유입이 좀 꺼려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기존에 해외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행되는 시점 전에 차익 실현을 미리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법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인 계좌들은 20%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수익, 영업, 비영업 수익에 20% 세금 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20% 내고 말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주식을 투자하나 국내 주식을 투자하나 20% 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여기에 해외 주식을 30% 늘린다 그러면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더 국내 주식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도 많고 반발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획재정부에서 일단은 네. 세율 안 올린다고 설명자료는 나오기는 했는데 이 카드가 완전 접힌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모았습니다. 최고 세율을 30%로 한다고 하니까 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점도 원래 정부는 내후년부터 봤는데 정치권에서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네요. 이거 되고 나면은 부장님 국내 증시 부양하는 데 도움 많이 될까요?
사실 이제 배당 투자를 위한 고배당 투자 펀드들에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영향 단계적으로 있겠죠. 근데 회사가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 이 돈을 배당을 그동안 주던 것들을 그 돈을 주지 않고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 자사주 매입하면 정부에서는 취지 자체는 자사주 매입하면 동시에 소각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배당에 대한 투자를 그동안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하게 가다듬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할게요. 근데 아까 서두에 바이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보니까 찬바람 불고 나서 진짜 바이오가 좀 강세인데 최근 한 달 수익률을 보니까 코스닥 상위 ETF 20개 중에서 19개가 바이오 테마네요. 바이오가 진짜 요즘에 좀 잘 나가네요.
네. ETF들도 상당히 엄청 많이 올랐지만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코스닥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바이오가 상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버블론이 나왔을 때 그 대체 투자로서 바이오를 좀 더 주목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빅파마들 노보노디스크, 화이자 일라이일리 이런 기업들이 M&A 및 직접 투자를 올 들어서 360억 달러를 하면서 작년보다 33% 증가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최근에 하이자와 노보노디스크의 메세라 인수전이 상당히 시장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맞아요.
결국은 화이자가 승리를 해서 메세라 인수했습니다. 그때 하이자와 공동개발하던 기업들 주가가 등락이 심했고요. 노보노디스크와 하던 기업들이 등락이 심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주가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했던 거는 일라이 일리가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이번에 특징적이었던 게
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른 게 아니고 좀 선별적으로 오르는 모양들이 있었다. 그거는 화이자와 일을 하느냐 노보노디스크가 일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졌다 이렇게.
야, 주식도 줄을 잘 세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라이 릴리가 제약사 처음으로 1조 달러 클럽에 입성을 했어요. 잘 보니까 역시 안 아파도 먹는 약, 안 아파도 가는 병원, 돈은 그쪽에 몰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이오 테마는 역시 비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까?
사실 바이오는 오를 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고점 영역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바이오 중에서 가장 지수를 올리기 빠른 종목들인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코스닥 기업들이 더 현 시점에서는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모멘텀은 수급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수급 중심의 플레이가 지금은 더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수급 중심의 플레이가 중요하다. 우리 항상 손절의 왕이잖아요. 우리 부장님이. 이게 수급이 들어와야 손절매도 가능한 거죠. 누가 받아줘야.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시장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요즘에는 정말 올라가는 종목들 달릴 말을 올라태는 그런 매매를 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 수익 실현을 많이 하고 11월 중순부터는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포트에 담았거든요. 결국은 코스닥 시장을 붐업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바이오가 포트에 없다고 한다면 지금은 꼭 담아야 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잠깐 말씀 주셨지만 바이오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고점인 것 같은데 이거 담아도 되나 싶은데 이런 분들은 바이오에 투자를 한다.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섹터에 들어가시면 좋아요?
지금은 사실 가감하게 들어갈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가감하게.
그렇죠. 예. 뭐 분할 매수하면 조금
네.
꼭지에서 더 담았다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
지금은 어지간한 대형주 바이오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좀 빠른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가 주춤하려고 한다면은 아마 12월 말 정도까지 가야 될 거예요. 지금 한 달 가까이는 더 바이오가
네.
상승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바이오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주도 섹터로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 포착이 될 겁니다.
근데 바이오는 왜 한 달만 가요? 한 달의 약속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니 차익 실현을 하자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지상정.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로봇 얘기도 요즘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 찾은 뒤에 로봇 관련주가 며칠 동안 정신없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이벤트성이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들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빠지기도 했고 변동성이 컸는데 앞으로 로봇 산업 아주 유망하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AI로 시작된 기술 전반의 변화의 수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AI가 초기에는 지식 전달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햄버거가 뭐야라고 물으면 햄버거는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네.
그 다음에 생성형 AI는 월 2만 원을 내면 그림을 그려줍니다.
맞아요.
햄버거가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월 20만 원짜리는 비서형 AI인데 직접 웹배달을 시켜가지고 햄버거를 집 앞에 대령시켜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비서형 AI죠. 마지막에 가서는 피지컬 AI. 재료를 직접 로봇이 사다가 만들어서 햄버거를 대령해줍니다.
우리 집에 로봇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네. 분위기로 가는 게. 그래서 결국은 AI의 끝판왕인 피지컬 AI로 가기 위한 단계가 바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모든 반복 작업들, 문서 제작이라든지 PPT 작업들은 다 이미 대체가 됐고 그다음에 공장에서도 대세가 로봇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미국 기술력에 좀 많이 뒤쳐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앞설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 손.
손.
네, 로봇 손 기술.
아니, 안 그래도 중국 로봇에도 한국 로봇 손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로봇 손은 이 그립 기술인데 여기에 가장 로봇 기술의 핵심이 로봇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는 여기서 가장 승부를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오늘 주가 오른 거 보게 되면 대부분 감속기 관련 기업이라든지 베어링을 제작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오늘 일반 로봇 기업들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무지개 네. 로봇 회사 말씀하셨는데
네.
삼성전자가 2대주로 참여했을 때 네. 하고 나서 주가가 4배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옵션 전환으로 1대주주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3배 이상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당 이후에 50% 조정이 나왔고
네.
근데 지금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SK가 1대주주로 있는데
네.
예, 그 회사가 지금 1대주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무지개 로봇 회사처럼 흐름이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궁금했어요. 국내에 이렇다 할 회사가 있나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두루 반영을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반도체. 이게 반도체는 그냥 꾸준하게 시장의 중심에서 흘러가는 그런 테마가 될 것 같은데 TPU, GPU 논란 이후에 그래서 됐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삼성이 오르는 거야? SK하이닉스가 오르는 거야? 이거 팔고 저거 사는 거야? 둘 다 가져가는 거야? 이거 헷갈리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간다고 치고 둘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로봇 얘기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뭐죠?
그 지금 오늘 많이
빠졌구나.
오른 종목 중에 수술용 로봇이
네.
주가가 오늘 상당히 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또 같이 봐야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다음에 수술용 로봇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TPU 이슈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다운되고 삼성전자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 HBM이 납품이 되죠.
그렇죠.
네.
구글, 브로드컴, 삼성전자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TPU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은 AI GPU가 발전하고 TPU가 발달하게 되면 DRAM 양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모두 수혜이다. 전반적인 인프라 기업들한테 모두 수혜이다. 그러면 액침 냉각이나
네.
유리기판이나 이런 관련 사이드 종목들은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종목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크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파이가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삼성전자. 하지만 올해 12월 말이 되기 전에
네.
SK하이닉스는 내년 엔비디아향 캐펙스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쵸.
엄청난 금액이 나올 거예요. 내년 전체 생산량이.
네, 대규모 시설 투자에 그렇죠. 대한 계획.
그 발표가 나오게 되면 SK하이닉스는 크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GPU, TPU 논란 속에서 이러나 저러나 납품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이거예요. 하이닉스가 한동안 굉장히 잘 나가다가 GPU, TPU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만 달려가면서 선반영된 부분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증시에서 잘 나간다더니 지금 왜 그래? 그럼 선반영 이게 매직 용어라 아무 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라 이 혹시 너무 미리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 불안감이 있는데 그건 괜찮을까요?
그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38조 정도 결과가 나올 텐데 내년 영업이익은 97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네.
250% 증가거든요. 이게 무슨 중소형 기업도 아니고 공룡 기업이 250% 증가하면 엄청난 거죠.
네.
그러면 과거 맥스 PER을 30배 봤던 삼성전자가 지금 18배밖에 안 됐는데 한 20만 원 정도 갔을 때 고평가 논란이 나와야지 맞는 거고 지금 내년 성장 실적은 실적 중심의 성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평가 논란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반영되기에는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근데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면은 외국인들 따라가면 손해는 안 본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SK하이닉스 한동안 엄청나게 사들이더니 또 지난주까지 굉장히 많이 내다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사고 그런가 해서 따라가려고 봤더니 또 반대로 하는 기관도 있어요.
네.
아, 이럴 때는 외국인들 움직이는 이 흐름은 어떻게 캐치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수긍, 시장 수긍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라는 게 외국인 투자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빠지는 놈을 매도하고 올라가는 놈을 매수하는 전략을 철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관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반도체 어차피 오를 거야. 그래서 그 빠지는 물량들을 충분히 받아가는 거죠. 내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겠지만은 외국인 투자 전략들은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수긍한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가 매도가 맞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미 TPU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릴 것이다. 엔비디아가 주춤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네.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도체도 조정이 한번 나오면 한 달, 두 달 이상 나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매를 정말 집중하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반도체 우리가 고점을 잡았는데 두 달 이상 조정 나오고 고점 돌파하잖아요. 우리 못 견딥니다. 결국은 고점 전에 다 매도하게 되거든요.
개미털기.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특히 대형주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유정님께서 점점 목소리가 갈라지시는데도 진심으로 주식 정보를 속 시원하게 전달해 주시는 우리 강재현 부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보통 증권사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반응 별로 없는데 약간 예능인을 보는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아, 예.
아무튼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도 투자자들 어쨌든 주의할 게 많을 거예요. 이런 말씀들 종합적으로 잘 들으셔서 선반영되는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강재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거든요. 대신 마음이 담겨 있어서 타율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생각해보니까 진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아, 이게 가 닿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범준님, 로봇 손은 약 손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아, 그건 싫은데 약 손은 엄마 손인데, 그쵸? 내일도 오전 11시에 올게요. 고맙습니다.